그, 뭐, 다 어려운 시간을 저희들이 걷고 있습니다만, 제일 어려우신 분들이 누굴까 하니까 참 어려운,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 잡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제일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우신 분들이 누굴까 생각을 하니,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팬데믹이 갑자기 찾아왔고 또 이렇게 오래 계속될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희소식도 있습니다. 그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그 파우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신 접종이 지금처럼만 계속 잘 되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내년 봄에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우리가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봄은 올 것이다. 내년 봄에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복이 많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손님이 오지 않아서 문만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 몸은 힘들어도 손님이 많이 오셔서 바쁜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복이 많으신 분들은 비즈니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속이 있으셔야 되겠죠. 하여튼 우리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또 이 세상에 특히 한국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꼭 비즈니스가 아니어도 일복이 많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어디가나 일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 결혼하기 전에는 하도 일이 많아가지고 가정을 꾸미면 조금 일이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웬걸 결혼하고 나니까 시집 식구들 챙길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한시도 쉴 틈이 없고 자기 삶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일복이 많다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평생을 사신 권사님들이 우리 가운데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일하신 것, 평생을 섬기신 것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복이 많으신 분들은 교회에 와도 일이 많으신 겁니다. 조금 쉬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상하게 일이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교회 와도 또 일이 따라와서 일을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게 되죠.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일복이 많은 편입니다. 일복이 많다기보다 제가 약간 그 워커홀릭입니다. 목회하기 전에가 훨씬 심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일을 만들어서 했으니까 제가 워커홀릭이 맞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가 워커홀릭이면 여러분이 힘드신 겁니다. 이일 저일 제가 막 만들지 않겠습니까? 한시도 쉬지 않고 세상에서도 힘들고 가정에서도 힘든데 교회까지 오셔서 힘들게 할 수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저를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자라고 정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중요한 것도 또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여력이 없으면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생길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안절부절할 때도 있어요. 워커홀릭 기질이 저에게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편이신지요? 야, 그러고 보니까 나도 일복이 타고났네 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 거예요. 근데 일이 없어도 정말 힘듭니다. 일이 많으신 것도 감사하시고 대신에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꼭 쉼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일을 찾고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이 되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꼭 이기시고 견디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광야길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뒤에서 응원하고 뒤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보나마나 예수님도 일복을 타고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말씀이 그 초창기에 나오고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일찍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싱글맘인 어머니를 도우면서 최소한 6명의 동생들을 돌보면서 30년을 사셨을 겁니다. 뭐 일복이 타고 나신 거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빈틈없이 일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디를 가나 배고프고 힘든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암, 하레츠, 민초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일을 다 일일이,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돌봐주셨습니다.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감시하고 시시콜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십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펼쳐 보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리석기 그지없는 제자들도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3년이란 시간은 길지가 않습니다. 짧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얼마나 열심히 사셨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도 쉼이 필요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쉬기 위해서 두로에 가셨다라고 했죠.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알고 보니까 이 두로와 시돈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어요. 어떻게 퍼졌을까?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두로와 시돈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나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냈을 것입니다. 그냥 가십일 수 있습니다. 야, 갈릴리에 가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 메시아가 있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이 만지면 다 병이 났더라 라고 소문이 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추구입니다. 추구. 침노한다, 인베이드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쓸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을 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으면 하나님 분명히 만납니다. 적극적으로 찾은 사람들이 하나님 다 만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 가운데 그 한 명이 누굽니까? 그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수로보닉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제일 먼저 예수님께 온 사람이 수로보닉의 여인이었을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구절을 제가 헬라어 본문 그대로 순서대로 직역을 한번 해봤어요. 바로 그때, 다음 화면입니다. 바로 그때 들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 여인에게는 더러운 영이 들어간 딸이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건 관계대명사 구로 괄호 안에 처리했습니다. 그녀는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태생이었습니다. 저기에 보면 들었습니다. 와서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25절과 26절에 나와 있는 핵심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곳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와 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들으셨습니까? 유혹하는 소리도 들으셨을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도 있습니다. 기분 나쁜 소리도 있습니다. 칭찬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꼭 들어야 할 소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저 여인은 들었습니다. 무엇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소리를 들으면 길을 잃기 십상이죠. 예수님을 찾은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 듣는 귀가 있었고 그 듣는 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쉼을 방해한 거예요. 예수님 두루에 쉬러 가셨거든요. 지금 편안하게 누워 계시거든요. 지금 쉬실 수 있거든요. 앉아 계시든 누워 계시든. 그런데 그때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쉼을 완전히 방해한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정말 침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간절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녀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태생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고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과 출생신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에 여성이 남성을 찾아오는 것, 이거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잘난 사람이, 잘난 여성이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유대인 남성을 찾아오는 것 정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헬라인입니다. 당시 공용어가 지금 영어가 그랬듯이 그리 헬라어였습니다. 헬라는 철학도 발달했죠. 자존심도 세고 품격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돈과 두로가 속한 수로보니게 태생이다. 거기 낳았습니다. 거기 낳은 사람입니다. 큰 나라는 아니어도 넉넉한 나라 출신이고 이스라엘을 조금 밑으로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 에고 못 사는 나라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 우월한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두로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이 여인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전하듯이 직접 화법으로 기록했습니다. 대신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가나안은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출신 성분과 사회적 지위를 강조했다면 마태복음은 이 여인의 종교적 배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잘났어도 이방인입니다. 죄가 가득했던 가나안 그 지역 여인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여인이다 라는 사실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자 하나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이방 여인 가운데 한 명 one of them일 뿐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어떤 가나안 여인입니다. 열외입니다. 아웃사이더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예수님께 나왔다고 고백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소리를 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리를 질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헬라어가 크라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여기에 말이죠. 호언한다 그러죠. 자동차 빵빵하는 거. 그 말고 옛날엔 뭐라고 불렀냐면 한국은 지금도 그래요. 크락션을 울린다. 크락션을 울린다 그랬는데 아마 여기서 왔을 겁니다. 크락슨이라고 하는 영어인데 이게 크라소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을 것 같아요. 자동차가 빵빵 울리면 누가 저렇게 크락션을 울리냐고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호언한다는 말은 여기서 배웠어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쳤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방해가 될 정도로 소리를 쳤다. 또한 이 동사에는 울부짖다, cry out, 울면서 계속 울면서 계속 부르짖다라고 하는 계속적인 행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이 무작정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 알고 믿는다고 하죠.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헬라인이고 수로버니게 여인인데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을 것입니다. 무모하고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라고 했습니다. 주, 로드. 예수님을 부르는 특별한 호칭이죠. 당시에 주라는 말은 로마 황제, 종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주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거침없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낮췄고 예수님을 최고로 높였습니다. 겸손이죠.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가는 바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Be humble. 우리 겸손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우리는 늘 저렇게 겸손하게 나가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Son of David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구약성경에 의하면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고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여인 같지가 않죠.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어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같습니다. 야, 이 사람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그만큼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라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 많지 있습니다. 기독교가 뭐가 중요합니까? 과학시대.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좀 알아보십시오. 시도와 두론에 사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아봤습니다. 이만큼 알아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을 정말로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를 것 같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세상사가 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던가요?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라이손이란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심정,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무슨 다른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 대한 센스가 있는 분들은 이거 어서 많이 듣던 건데, 이거 어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 길가에서 구걸하던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예수님을 부른 외침입니다. 여리고 소경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진작에 외칠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몰라라 하고 가나안 이방 여인과 길가에서 구걸하던 속된 말로 거지가, 앞을 못 보는 거지가, 저주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23절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이르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외쳐 부르짖었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 기분 나쁘시구나. 쉬는데 와서 예수님 봐도 하니까 기분 나쁘시구나. 라고 제자들이 나서서 다 쫓아내자고, 이 여인 쫓아내자고,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 소경 때도 똑같았습니다. 여리고 소경이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왔을 때 제자들은 떠들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일복이 많으신, 아니 하실 일이 많으신 예수님은 갈릴리를 피해서 두로에 가셨는데 그곳에서도 편히 쉴 수가 없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복이 참 많다. 왜 이렇게 일이 밀려오는지 모른다. 내가 왜 이렇게 일이 밀려오는지 모른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 예수님이 이렇게 바쁘셨지. 나도 바쁜 걸 볼 때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야. 대신 우린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니까 꼭 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쉬러 가셨다라는 요 사실을, 예수님도 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을 마지막으로 잠깐만 다 생각합니다. 괜찮은 신분입니다. 괜찮은 태생입니다. 이스라엘에 비하면 역사도 깊고 유복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울부짖으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았을까?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 듣고, 제가 목요일마다 복습하는 목요일, 설교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수요예배 녹음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라고 제가 그렇게 쓰지만 그 정도 쓰면 간청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라고 여러분에게 간청하는 것이 그 글 속에 있습니다. 듣고 너무 중요하거든요. 물론 제 설교가 아니라도 더 좋은 목사님 설교가 있다면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듣고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듣고 포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울부짖어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외침이고 우리의 기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안에 확실하길 원합니다. 그 고백을 갖고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뭐 100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살다 보면 중요하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십자가 하나 붙잡고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되면서 무엇보다 우리 믿음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서서히 식어서 미지근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찾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꼭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있고, 우리 삶에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이 세상에는 차고 넘치죠. 바로 그곳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그곳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 주간 이렇게 주의 긍휼을 구합시다. 들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면서 필요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울부짖으면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찾는 것이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 속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넣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넣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넣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의 긍휼을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